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비부부 점검 다 끝났고 이제 실천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다음에 아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김서정 목사님이 너무 늦었어. 근데 은혜 받기는 좀더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예비 부부를 위한 건데 30년 살아보니까 서로 이해해야 된다. 너무 이걸 왜 잊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네. 나머지 40년, 50년 남아 있으니까 30년 지난 다음에 알아도 우리가 결혼 전에 소망을 품고 살아도 다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또다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아, 원래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뭐,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결혼 생활 어떻게 했는지 잘못 배웁니다. 그리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러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한. 자기 집에서 하던 것처럼. 아버지한테 배운 거, 어머니한테 배운 거는 막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릇도, 예쁜 그릇도 막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도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질러요. 엎지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결혼 생활이 이게 안 깨지게 조심조심해야 되고, 엎질르지 않게 조심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보호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결혼하면 잘해야지. 우리 예진이가 결혼하면 잘해야지. 우리 성진이가 내가 결혼하면 좋은 남편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막 해야지. 잘 됐다. 내가 아주 남편 핑계로 내가 막 해야지 하거나, 아유, 내가 아내 이렇게 결혼하고 났으니까 막 해야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이고 며느리 돌아왔으니 이제 어쩌지 못하겠지 하고 막 해야지 하면 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지 말고 조심조심 하려고 할때 오늘 성경적인 실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귀한 한 마음과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할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이게 다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충성! 국가의 가치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걸, 예, 국가에서 이제 같이 따라 쓰는 것뿐이지. 아주 충성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는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이 순종함으로, 말씀에 충성함으로, 내가 당신이 뭐 존경받을 만해서,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를 갖다 줘서, 혹은 당신이 뭔가 그렇게 하게 할 어떤 위력이 있어서 내가 당신한테 말을 듣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배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뭐냐 하면, 야, 이 아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보는 그 분이 누군가? 그래서 그 분을 보면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의 그 충성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풀어났습니다. 근데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당신 일을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할 때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상황의 구원이었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아내가 밉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담을 쌓아야지. 학교 책상에 담 쌓는 것처럼 집안에 담을 쌓아. 방에다 담을 쌓아. 네. 마을에다 담을 쌓아. 영역을 표시해가지고 여기는 건너오지 마세요. 담을 쌓아.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남편도 담을 쌓아. 서로 담을 쌓아. 집안에 들어가면 담벼락이 그냥, 네.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상담하면서 부인이 이혼을 하자고요. 근데 부인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불신자인데 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부인이 기독교인인데 저랑 이혼하자고 합니다. 목사님이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부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기독교인인데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젠 제가 남편한테 억압당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행복한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매여있다 혹은 그 소유다 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중시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중단이 되고 또 우리의 악이 차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행실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누구도 보냐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봐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말로 백날해도 삶으로 흔하 이게 달라질 게 없으면 야 뭐 당신은 뭐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말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행실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혹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했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가 충성할 만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실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온유의 온유. 다시 따라해 봅시다. 온유.
온유.
온유. 어떠한 온유를 보여줘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외모를 치장합니다. 머리를 꾸며요. 금을 차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이건 다 뭐라고요? 이건 다 외모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속에서 아주 이 썩은 것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말 한마디가 너무 이상한 말, 너무 악한 말, 이렇게 한마디 쏘아붙인다든지 격동시킨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뚝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함은 뭡니까? 온유함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 속마음이죠. 속마음. 네?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해. 온유한 거는 이게 함부로 이게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 막 금세 그냥 뛰어 올랐다가 또 금세 또 차가워졌다가 급냉 또 급열 그냥 뭐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안하죠. 불안하고 또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온유한 건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쉽게 차가워지지 않는 것이고, 꾸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된 것입니다. 심령이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심정이 불안정해서 오르락나르락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썩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도 쉽게 썩는 음식이 있어요. 쉽게 썩는 음식은 뭐겠습니까? 쉽게 썩는 부패가 잘 되는 음식. 그리고 그런 부패가 잘 되는 음식은 이제 놔두면 그러면 이제 이게 부패가 돼서 시큰하다든지,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못 먹게 된다든지, 그래. 이게 결국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온전한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온유함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부부가 온유하게 된다, 부부가 서로에게 온유하게 된다 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서로 온유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온유하라고 설교한 다음에 온유하냐고. 그래서 맞아, 내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걸 아세요? 네. 교육대에서 교육한 사람이 다 교육은 하지만 또 못하기도 한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안 가르쳐도 돼. 근데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걸 하는데, 아, 이게 또 나도 이게 이렇게 꺼리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말씀이 이렇다는 거. 우리가 전부 다 말씀 앞에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예? 자진 납세해야 되겠어요. 자진 납세. 저도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려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 이런 설교를 하면서, 아, 그래, 내가 온유하자. 내가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많이 좋아졌어요. 뭐 더 좋아져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좋아진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도 옛날에는 절대 온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주무시느라 지금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점차 좋아지는 거죠. 점차. 네? 젊을 때는 그냥 혈기가 그냥 이마 끝까지 올라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좋아질 수 있는데, 아,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혈기가 그대로. 나이가 들었는데도 좀 이제 유하고, 아, 그 정도 연세가 드셨으면 좀 괜찮아질 수 있을 텐데, 아,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일에 격분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목 잡고 이제 쓰러지는 거야. 격분하니까.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게 결국은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부인하지, 부인에게 온유하지 않는. 근데 부인이 뭐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리고 혼자서 그걸 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목 잡고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 온유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그냥 그 모든 그 한과 그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타격을 입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매력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도 생기고,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강팍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온유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고 할아버지 하는 거지, 할머니는 아이고 할머니 하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제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강팍하기까지 해.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아주 그냥 가시 돋친 삶을 살아가는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죠. 야, 이거 온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젊어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 점차 이제 했으니, 뭐 어렸을 때는 온유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투닥투닥 하는 게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성인에는 투닥거리면은 이거는 이거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거 온유하지 않는 건 결국은 다 자기 손에. 부부가 그렇게 온유하지 않음으로 그냥 서로 늘 전쟁에 서로 킥복싱을 해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니킥을 지르고 막 그냥 팔꿈치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서도 그냥 말로 그냥 깨깨깨깨깨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러면 자랑스럽겠어요? 야, 내가 오늘도 두 사람을 해치웠어.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밖에서는 내가 다 해치는데도 집에 오면 참 만만치 않아. 또 이겨내야지 하고 또 막 또 치고 찌르고 막 그러면 전쟁을 연습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나 온유하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참자 하면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이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래 내가 이건 요즘 밖에 나가서 온유하진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온유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아우 그 썩는 그 마음. 아, 그 마음이 아주 보통 마음이 아니야. 그럼 다 절레절레 하는 거야. 다 자기 손에. 집에 와서 온유함을 연습하면 나가서도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지 않고 집에서 강팍함을 연습하면 나가서도 강팍함으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마음에 썩지 않는 신선함, 썩은 내가 진동하지 않는 아주 신선함, 그 냄새가 안 나요. 깨끗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 절제. 따라해봅시다. 절제.
절제.
절대가 아니고요. 절제. 절제. 절제는 뭡니까? 절제는, 다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물질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 세상의 물질은 쓰고 쓰고 써도 남음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왜 쓰면 다 사라지게 될까요? 아는 사람 있으세요? 이유는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이. 에덴 동산 밖은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계.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는 세계. 그래서 쓰고 쓰고 써도 남음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쓰다 보면 부족해요. 항상 그래요. 자기 소유물 가운데서 아주 넉넉히 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부족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다 보면 부족해. 그래도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부족해. 내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전에 우리들은 이걸 스스로 중단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이러한 절제가 너무너무 필요해. 5절, 6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 왜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합니까? 내가 차를 사겠다는데 왜 아내가 말려요? 내가 집을 사겠다는데 왜 아내가 말려요?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하겠다는데 왜 아내가 말려요? 또 아내가 내가 성인으로서 이걸 한다는데 왜 남편이 나를 이렇게 말릴까? 남편이 왜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하고 저렇게 못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도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아주 그냥 아무 제한 없이 살고 싶은데 근데 남편이 이걸 못하게 저걸 못하게 저걸 못하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남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 절제가 되고 아내를 통해서 절제가 되고 서로서로 절제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밥도 막 너무 많이 먹으려 할 때 그만 먹어 하면 딱 절제가 돼요. 노는 것도 TV도 막 보려고 할 때 아이고 그만해. 그럼 이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눈이 또 이제 노안이 오더라고요. 노안이 와.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 봐도 이게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그만 보지.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딱 그만. 아 그래 노안이 왔어. 가까운 게 잘 안 보여. 큰일이야. 그러면 아 그렇지. 이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어야 이게 그만하게 되지. 이게 하는데 그만하지. 시끄러워. 그런 다음에 해보세요.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때가 되면 자야 되고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쉴 때가 되면 쉬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한 것 같아. 이제 당신이 좀 그걸 줄여야 되겠어요. 그럴 때 그래 너무 좀 그런가? 하고 이거를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존재가 의미가 있지.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중에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프리야 프리. 프리. 당신이 다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해. 내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마. 그게 돕는 배필이냐고. 그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냐고요.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지. 아무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얘기를 들으면 어서 들어와 하면 알았어. 밖에 나갔다가도 이제 들어와야겠는데 그럼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딱딱 하면 아 이게 얼마나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또 그럴 때 통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오체 불만족 일본의 오체 불만족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륜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파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사과를 했는지 아세요? 부인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부인이 왜 사과를 해? 남편이 바람을 피고 불륜을 했는데 부인이 왜 사과를 해? 부인이 왜 사과를 했냐면 이 남편이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없어요. 거동이 불편해. 근데 내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내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불륜이 된 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조용히 자기 잘못을 하고 덮기로 결혼생활이 깨지지 않기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절제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보 같은 남편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 나갔다가 그냥 유혹되고 또 좀 부족한 아내는 또 그걸 하지 못하고 TV 보면서 이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 그런지 아세요? TV 홈쇼핑 하느라 TV 홈쇼핑 하느라 이걸 눌릴까 말까 TV 홈쇼핑에 이걸 눌릴까 말까 그런데 부인이 이걸 딱 뺏어가지고 절제해 어제 샀잖아 그만 사자 이렇게 해요 아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야 우리가 다 속도를 맞추지 안 그러고 그냥 내버려두면 부인은 열심히 TV 홈쇼핑이 얼마나 하면 채널마다 이 홈쇼핑이 나와요 채널마다 얼마나 아주 그냥 생동감 있게 유혹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래 꾹꾹 눌러 꾹꾹 눌러 꾹꾹꾹 해서 딱 하면 딱딱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그걸 막아요 절제 그래서 절제가 기본이구나 절제하게 되는 게 이게 인신공격이 아니고 절제하게 되는 게 이 갈등이 아니고 아 절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절제할 뿐 아니라 절제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더욱 그러한 것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고만하고 그거 중단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만 그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구별되어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는 불경건. 불경건은 뭐겠습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부부생활을 하면서 더 경건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지 더 세속적으로 가면 이건 또 끝간데 없습니다. 7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게 그게 뭐와 연결이 되냐 하면 기도와 연결이 돼요. 기도는 뭡니까? 완전히 다른 분야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무슨 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기도하기 전까지 뭘 하고 왔습니까? 그냥 뭐 무시하고 혹은 별거하고 그리고 또 아주 천히 여기고 그리고 나서 딱 돌아와서 저를 받아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겠어요 릴레이 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릴레이 릴레이 하는 법 릴레이 달리기 하는 법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뭘 가지고 뛰어요 바통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바통을 가지고 근데 이제 막 뛰다가 바통을 떨어뜨렸어 그래 내버려둬 내가 저 바통 저거 가지고 왔다가는 더 늦어 바통 버리고 막 뛰고 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 그럼 그 몇 등이에요? 실격 꼴등 내는 바통으로 주신 게 네? 배우자요 근데 아 바통은 그냥 팽겨쳐 드는 거야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 옆에 왔는데 바꾸 도로가 하나님이 기도가 막히는 너의 기도는 당분간 받지 않겠다.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서 뭘 해야 돼? 동거해라. 별거하지 말고 동거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내가 배우자로 줬는데 그를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겨라. 그리고 와야 돼. 그리고. 그러면 그걸 하고 오면 바통을 들고라도 늦게라도 오면 그러면 실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급이 되는 수고했다. 그 저 뭐죠? 쇼트트랙 하다가 쾅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야 끝났다 하고 그만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또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또 일어서 뛰는 거예요. 또 일어서 뛰니까 앞에 사람이 밀쳐가지고 사실은 밀친 거에게 판독이 돼서 그게 실격이 되고, 그리고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매달을 받고, 그게 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가야지. 그러지 않고 아예 그냥 내돌리고 아예 몰라, 난 당신이 뭘 하든지 난 상관없어, 그리고 난 당신이 되게 아주 부족한 자라고 생각해, 그래 버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뭐 어차피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방불하다고 하니 아이고 잘 됐습니다, 나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하고 딱 오면, 그러면 뭐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네 기도는 막혔다. 내가 좀 배우자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오느냐. 그럼 이게 충돌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같이 연합되는 건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좋은 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건 버리고 난 이것만 붙들 거야.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없고 천사와 같다고 하니까 난 여기서 기도가 막히는 건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충돌되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르반,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것도 자기 욕심대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릴 건데도 고르반 해버리면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 거룩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르게 거룩하게 나오는, 그게 거룩이죠. 그게 다르다. 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게 경건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도만 하고 근데 돌아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이게 거룩입니까? 그렇게 해서 뭐 부설수에 오르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게 거룩이에요? 그가 기도를 많이 했건 뭐 성경을 많이 읽었건 뭘 했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건 구별된 게 아니죠. 이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은혜로 내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할 때 부부관계가, 근데 그게 또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또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뭐 매력을 좀 잃었다든지 혹은 뭐 시간이 지나서 좀 시들해졌다든지 그걸 다시 이제 부릴 듯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청년의 어떤 매력은, 청년의 어떤 감수성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음 부릴 듯하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열정이야 해서 또 배우자와 동거하고 또 귀히 여기고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자구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자구나, 이 세상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도록 한 자구나 하고 귀히 여기고 하려고 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덕행, 덕을 행하는 것.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조금 더 멀리 나아가서 덕을 행한다,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운다, 건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 하게 하는 건 어려워요. 덕행을 한다는 그 사람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거는 쉽죠. 그러나 헌금하게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서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선물하게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돈을 다 주면서 이걸로 헌금해요. 그러면은 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배우자가 좀 그 일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게 하는 거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 덕을 행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남편을 통해 아내가 덕을 행하게 좋게 좋게 잘 하세요 아내에게 하면 알았어요 하고 아내가 덕을 행하고, 또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심하게 사람들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성격 같으면 못해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게. 그러면 아내를 통해 남편이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참 훌륭하시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남편이? 아내 덕분에. 아내가 다 살해하게 하고 또 칭찬받을 일을 하게 당신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니까 나중엔 누구 칭찬합니까? 야 부인이 참 훌륭하시네요. 뒤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주하셨네요. 그러면 결국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은혜를 끼치고 남을 돕고 성실해. 그럼 그건 누가 하는 거겠어요? 남편이 참 외조를 잘하셨네요. 외조를. 요즘 시대는 또 안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여자가 가장인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가장인 거. 잘 모르시네. 들 감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감호장. 가장은 남자고. 감호장. 네? 여자가 가장이.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밖에서 사회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내조를 잘, 애도 잘하고 집도 잘 챙기고 집안일도 좀 잘해놓고 해야 부인이 딱 와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또 덕행이 중요하지. 남자가 뭐가 돼야 된다, 여자가 뭐가 돼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덕행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남편이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고 부부간에도 권면해서 그걸 할 수 있게 내돌려 두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애, 같이 따라해봅시다. 우애.
우애.
우애.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서로 싸운다. 그러면 이제 빗발인 거예요. 빗발인 거. 친밀해야 됩니다. 우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우애가 정말 늙을 때까지 손을 같이 잡을 수 있고 같이 옆에 앉을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뭘 하면서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아 어디서 어떻게 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게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을 성경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예비 부부가 자기의 배우자를, 이게 뭐 아주 범용적이지만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더 하면 사랑하고 우애하고 친밀하고 나눠야 돼.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는 우애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잘 해서 아 그렇구나 알고 있고,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하면 남편과 소통이 되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부인과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관계가 있어야지 부인한테 얘기하면 남편한테 전달이 안 돼, 남편한테 얘기하면 부인한테 전달이 안 돼. 왜? 둘이 딱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또 따로따로 얘기해야 되고, 그거는 부부로서도 참 너무 비극적입니다. 그동안 서로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여섯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섯 가지에 우리가 아, 나는 몇 개가 해당돼 혹은 아 해당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금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열매 중에 아 나는 몇 개만 해당돼도 난 괜찮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섯 가지 중에 다 해당이 돼도 앞으로 여기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지 좋은 건 뭐 부족할 게 없어요. 뭐 혹은 또 이제 좀 됐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우애, 무의미한 거. 적절한 경건, 적절한 절제, 적절한 온유, 적절한 충성,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풍성한 충성, 풍성한 온유, 풍성한 절제, 경건, 덕행, 우애. 이게 풍성해지기를 원해야지 여기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또 부족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예비 부부를 위한 이러한 실천이 우리가 기존 부부들도 이렇게 이루는 실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미래 이러한 배우자를 꿈꾸고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이 미혼의 분들이 이러한 세계를 생각하고 야, 그런 세계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겠다 해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무럭무럭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아주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귀한 배우자 또 부부관계, 가족관계 만들어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